요한계시록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강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은 신랑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날 것이며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신랑을 만나는 신부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옷을 입고 의로운 행실로 단장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싸우는 전사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사단의 세력들은 힘을 다해서 결집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전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고대 로마에서 흰 말은 승리한 장군이 돌아올 때 탔던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시 귀환하실 때 승리자로서 귀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의 모든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승리장군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신랑으로 때로는 싸우는 전사로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서 만나 기뻐하며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기쁨의 사건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악과 싸워왔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진멸하시고 승리하시는 전쟁으로부터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여유롭고 또한 행복한 일입니까? 구원은 그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악과 싸우는, 그래서 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 영적 전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승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혼잔치에서 우리는 여유있게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측면이 있지만 전쟁이 일어났다는 신호 속에 우리는 한순간에 뛰어나가 전쟁을 치르는 군사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깨어 영적 군사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서도 이 마지막 전쟁을 승리하시며 심판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이 마지막 전쟁, 이미 여러 차례 이 마지막 전쟁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왜 또 마지막 전쟁과 심판이 또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계시록이 여러 번 반복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20장에 나타난 이 마지막 전쟁이 정말 마지막 전쟁인 것은 이 우리 한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정관사 더를 사용하심으로써 마지막 바로 그 전쟁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정관자가 사용된 전쟁이 16장부터 나타나는데 16장 14절 16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이 전쟁 마지막 큰 날의 전쟁,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려고 갑니다. 세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집결시켜서 전쟁이 마지막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19장 19절에도 이 마지막 전쟁이 나옵니다. 또 나는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탄 사람과 그의 군대들을 대적해 전쟁을 하려고 집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전쟁도 또 전관사가 붙여진 마지막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20장 8절에도 그는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현혹해 전쟁을 위해 그들을 집결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을 것입니다. 이 전쟁도 전관사가 붙어있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다 집결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우주적 규모의 무리들이,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들은 완전히 진멸되어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시록은 매우 단순한 메시지를 복잡해 보이지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 번 이미지와 또 상징들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실상은 매우 단순한 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악에 대한 경고성 심판을 여러 차례 주시지만 그 경고를 통해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을 앞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집결하여 대적해보려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의 악에 대한 완전한 완결적인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지켜지며 그 심판 넘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 단순한 메시지를 반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일곱 인의 이를 떼어지는 재앙,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재앙,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재앙, 이렇게 일곱 개로 한 세트를 이루는 재앙이 세 번 반복되면서 경고성 심판과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도 또 16장, 19장, 20장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점진적 반복이라는 표현 방법을 계시록에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주어진 내용을 요약하고 때로는 융합해서 반복될 때마다 다양한 각도로 설명함으로써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들을 때 일곱 번 반복해서 들어야 그때야 제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반복적인 점진점 반복이라는 표현도 제가 몇 차례 썼는데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이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곱 번 반복을 똑같은 얘기를 해줘야 그때 처음 듣는 것처럼 아 그렇구나 그때 알아듣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처럼 많은 소식을 듣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아 심판은 반드시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20장은 새로운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앞서서 말씀한 최후의 심판을 또 다른 시각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굳이 시점으로 되돌아간다면 요한계시록 12장의 시점으로 되돌아간다면 요한계시록 12장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한 여인이 임신을 해서 이제 아이를 해산할 때가 됐는데 그 앞에 큰 붉은 용이 나타나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 사단이 그 메시아를 없애려고 하는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과 용의 사자들과 함께 싸워서 하늘에서 용을 쫓아내는 사건, 이것이 12장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일어난 영적 전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일어날 사단의 세력의 붕괴 때문에 그들이 대적하여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은 이 사건을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은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장입니다. 특별히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천년 동안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합의된 해석은 없습니다. 먼저 20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묶습니다. 결박합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결박시켜 놓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서 6절은 이제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순교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이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이 천년 동안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7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이 천년이 다 찼을 때 사단이 결박에서 풀려나서 이제 자신들의 세력을 집결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성도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5절까지는 희고 큰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자신 사람들의 모든 행실을 기록한 생명책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20장은 이렇게 명확하게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이 천년이라는 이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20장이 너무나 명확하게 일어날 일을 순서적으로 말씀하기에 연대기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문자적인 천년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19장에서 보면 어린 양의 결혼잔치가 일어난 것을 보면 재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19장에서 재림이 이루어지고 또 21장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사이에 이 20장이 있으므로 이 천년의 통치기간이 사단이 결박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천년이라는 기간, 그래서 이것을 천년왕국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장과 21장 사이에 있는 이 20장의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문자적으로 존재하는 기간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도표로 정리해서 보면 이러한 해석을 전천년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이렇게 부르면 어려우니까 제가 해설을 붙여놨죠.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재림 후에 천년이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예수님께 부활 승천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재림이 있고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천년이라는 기간이 문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역사상 성도들이 이런 구조를 받아들이고 요한계시록을 읽었고 미국에서도 많이 유행한 레프트 비하인드라든지 또 우리나라에도 많이 저희 어릴 때 많이 팔렸던 휴거라는 책들, 이런 책들이 바로 이러한 해석관에 근거한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종말론에 대해서 이러한 시각에 기초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만만치 않은 해석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지금까지 모든 숫자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왔죠. 예를 들어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할 때 어떤 17장 같은 데서는 큰 무리라고 설명을 했고 또 두 증인이라고 하는 설명도 있죠. 두 명만 증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두 명으로 때로는 14만 4천으로 자유롭게 그 의미를 따라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10장에 와서 이 천년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게 과연 올바른 해석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앞선 해석과 동일하게 천년이라는 게 문자적인 기간으로 받아들이되 정반대로 재림 후의 천년이 아니라 재림 전의 천년이다. 그래서 그 도표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재림과 동시에 새누가 새 땅이 임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문자적인 천년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천년설, 풀이하면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조지 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고 가르쳤기에 또 무시할 수 없는 해석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이 천년의 기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천년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소용돌이 같은 시대가 일어날 것이며 이때 회심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왜? 이 엄청난 사단의 공격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긴박감을 느끼게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됨으로써 회심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매우 설득력 있는 설명이죠. 또 당대 유명한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예수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해석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였던 칼뱅이나 루터, 또 초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은 이 천년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숫자들이 상징적으로 해석되었던 것처럼 이 기간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실 것과 다시 오실 때의 그 모든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대가 곧 천년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무천년설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저는 천년이 없다 그러면 좀 저는 그래서 그 현천년, 현재가 천년이다 그런 이름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뭐 학자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현천년설이다. 그래서 이 역사상 있어 왔던 해설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 나는 첫 번째가 더 은혜스럽다, 두 번째가 은혜스럽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는 이 세 번째, 칼뱅과 루터, 종교개혁적 전통의 이 견해가 계시록 전체의 흐름과 잘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년이란 기간이 문자적인 기간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기간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죠. 두 가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앞서 세 가지 이 관점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사단이 결박되는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하다. 이것이 문자적인 천년이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건 사단이 결박되는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2절, 3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용, 곧 마귀이며 사단은 옛 뱀을 붙잡아 천년 동안 묶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해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 후에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잠기고 또 봉인된다. 그래서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결박되는 기간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앞서 제일 먼저 말씀 전 천년설이라고 제일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동안에 결박되는 것이다. 지금은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칼뱅과 루터의 해석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계시록 12장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서 땅에서 쫓겨난 이 사단은 활동을 하지만 결박된 상태의 활동이다. 상대적인 결박이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만국을 현혹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사단은 더 이상 만국을 현혹할 수는 없게 되었다. 상대적인 결박이라는 거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결박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다. 물론 물리적으로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위협으로 공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은 빼앗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든 권한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절대적으로 결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현혹할 수 있는 능력은 사단에게 없어요. 그렇지만 일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활동에 우리가 언제 들어가게 되는가?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서 있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 사단의 활동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예배자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한 사단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후로 사단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활동될 수밖에 없다. 결박되어 있다. 그것은 완전히 절대적으로 결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안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상징적이든 문자적 기간이든 두 번째, 이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치하는 왕로로 타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세 번째 해석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로 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돼 그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도표로 다시 그려보면 십자가의 승리 이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로로 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통치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통치하는 세상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세상의 법과 제도와 지도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왕로로 탈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은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는 왕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왕로로 탈 때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됨으로써 왕이신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의 하나님 아닙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겸손과 온유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것,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속에 그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래서 이 10장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왕노릇하는지를 이 3중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우리가 죽은 이후의 중간 상태와 영원히 어떻게 왕노릇하는가. 현재에는 이 지상의 왕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됨으로써 이제 이 세상을 떠난 성도로서는 이 중간 상태가 있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이제는 하늘의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성도들의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히 영원한 낙원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21장 22장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통치하는 권세를 회복하시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흰 보좌 앉으신 주님 앞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흰 보좌 있는 것은 완전히 거룩하고 순결한 권세이기 때문이죠. 그분 앞에 설 때에 계시록에서 여러 번 반복된, 이미 네 차례나 반복된 이 생명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책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심판 앞에서 안전할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인정하고 회개한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마지막 이 심판대를 안전하게 통과할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이들입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짐승의 세력에 휩쓸리지 않냐는 이들이 바로 이 생명책에 근거하여 받는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악이 승리하고 정의가 없는 세상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끔찍한 일입니까? 만일 끝까지 악이 승리한다면 과연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심판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공산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종교는 저렇게 어떤 그 불신을 조장하고 또 절망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따르게 한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악에 대한 세상에 심판이 없다. 분명히 저거 악인데 저 악에 대한 심판이 없는 세상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세상이 끔찍합니까? 그러므로 심판을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심판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진리를 생각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끝까지 거짓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이 심판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은 천국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장을, 명문장을 남겼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말하는 사람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가 너 뜻한 대로 될 거다라고 말씀하실 사람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은 바로 이 후자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은 심판이 아니라 새 창조입니다. 21장, 다음 주에 살펴볼 21장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은 심판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제 심판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을 통과하고 안전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역사의 심판이 있음을 모든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땅과 역사에서도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